1285페이지입니다. 오바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 항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를 바라보는 삶으로 되어져갈 수 있도록 저희를 또한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V 보면은 그 인기 있는 배우들은 여러 군데 겹치기로 출연을 하는데, 인기 없는 배우는 잊을만 하면 얼굴 한번 비추거나 또 브라운관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그런 성경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예 사람도 흥미를 끌지 못하고 예매를 당한 또 그런 성경도 있죠. 지난 시간에까지 말씀드렸던 야모스, 그런 성경처럼 구약의 선지서, 이 성경이 이제 그런 경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지서 이런 내용들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을 겁니다. 물론 선지서에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뭐 하박국이나 말라기, 이러한 건 사람들이 또 그나마 보는 그런 성경인데, 이제 말라기는 11조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보고, 하박국은 또 주의 일을 수년에 부응케 하소서, 이 구절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양이었고 송아지 없어도, 이런 이제 구절 때문에 그런 대로 또 많이 보는 또 그런 성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 오바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끌만한 그런 내용도 없고요. 또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재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또 그런 성경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것은 길지도 않고 달랑 한 장으로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 이러한 성경은 사람들이 그리 보지를 않습니다. 기억하지도 않고요. 물론 성경에 오바다라는 성경이 있다, 이건 기억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은 뭐 전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분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오바다서도 그래도 어쨌든 우리에게 이제 뭔가를 또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라는 것 하는 것도 뭐 달랑 한 장이니까 그러면서 가볍게 우리가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오바다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에돔에 대한 것인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 침략을 받았을 때에 에돔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그 내용이 오바다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에돔이 직접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잡아 죽인다거나 또 포로로 잡아가지고 남의 나라를 팔아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한 건 에돔이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였어요. 근데 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느냐? 그 에돔의 죄가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그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에돔을 향해서 야곱을 네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에돔이란 나라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형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나 에돔은 사실상 한 형제국가예요. 형제국가인데 그런데 그 에돔이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된다. 이런 그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지금 그 선언을 그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에 영원히 멸절될 정도의 포악이라면은 아마 굉장한 그 악행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모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방인의 그 행한 일 있잖아요. 전쟁에 포로를 잡은 사람을 이제 노예로 갔다가 팔아버린 인신매매했던 그런 이제 포악도 있고 또 아이벤저인의 이제 배를 가른다거나 또 이제 포로 잡은 왕을 뭐 태워가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어떤 이런 악행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행했으면 이제 포악이다 악행이다 하면서 영원히 배치를 받는다 뭐 그럴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오바다서에 나오는 에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정도까지는 그 아니었습니다. 또 아모스에서 유다나 이스라엘 죄가 있는데 그들의 죄는 약자를 학대하는 것이었죠. 근데 약자를 학대하는 것 정도는 나쁜 일이겠지만 그것도 역시 포악이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또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노인이나 정신병자사 붙들어가지고 평생 일식도 때리고 막 그런다면 이게 포악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은 그냥 우리 일상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약자를 무시하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포악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인간의 행동의 정도, 얼마나 심했냐, 이걸 따져가지고 포악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치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때리는 건 포악인데 그냥 말로 무시하는 그런 정도는 포악이 아니다. 이런 게 우리 시각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어쨌든 약자에 대한 무시, 핍박 그러한 것들은 몽땅 다 이제 악행으로, 포악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게 이 성경의 주요 기준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에돔이라는 포악도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행동의 정도 이렇게 우리가 판단치를 말고 말이죠. 가령 저 우리가 어떤 고통을 이제 겪는 사람 보면서 그걸 가지고 야 참 까불리 잘 됐다 이렇게 기뻐 좋아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야 그건 어떻습니까? 물론 그러한 게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를 가지고서 영원히 멸지를 받아야 될 포악이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지를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라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데 그게 나중에 실패했을 때 야 속이 시원한 그런 그 느낌은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야 포악 영원히 멸절당해야 될 악한 죄 이렇게는 우리가 말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 바로 그랬더라 그 말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야 뭐 잘되고 하면은 좋아하고 또 나중에 뭐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시기한다거나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때 속마음 아주 고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바다는 바로 그러한 것을 지금 포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의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자, 유다가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에돔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게 아닌데 기뻐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에 들어가서 재벌에 손을 대고 또 도망치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이방이 넘겨버리고 너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에돔의 포악이라 그 말입니다. 에돔이 그 유다 나라와 한 형제라 그랬습니다.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야곱이고 에사손이니까 한 형제 국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유다가 고통을 당하면 에돔이 한 형제 국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오히려 고통당하 기뻐하고 좋아하고 뛰어 들어가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탈취하고 왜 이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있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에서 후손인 에돔하고 야곱 후손인 이스라엘하고 서로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에서와 야곱 관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리대로 하면은 장자인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야곱이 쓸쓸을 써가지고 복이 아니야 오히려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런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그 야곱 후손 술술을 써가지고 복을 가로챈 그런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곱게 볼 리가 없는 거죠. 조상적부터 아예 사이가 나쁜 그런 왕이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저것들은 사기를 쳐가지고 우리 조상 복을 가로챈 그런 이 나쁜 존재들이다. 이런 그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 관계 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야곱 후손인 유다가 고통당하면은 그 굉장히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조상이 복받을 상인데 그것밖에 안 되냐? 조롱하고 그런 기회를 타가 뛰어 들어가서 탈취 물건 탈취하고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떤 뭐 감정이 또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여튼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 사이 잘못될 때 그때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게 인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행동을 영원히 멸절받아야 될 포악이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또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여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 멸절당해야 될 그런 포악으로 어찌 보면 과정에서 심하게 말씀하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곱이 복을 받고 에서가 저주를 받게 된 것은 겉으로 보면은 야곱이 술술을 부려가지고 되어진 것이지만은 사실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미 작정된 문제예요. 야곱과 에서는 야곱은 살아하기로 복주기 작정했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부터 그렇게 이미 결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에서는 겉을 보면은 억울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야곱이 술수만 안 부렸다면은 아버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 보면 야곱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네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이 떠나지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야곱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그 야곱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한 일이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일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작정하십니다. 이걸 생각한다면은 아니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리 생각도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 비록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그걸 우리가 수긍하고 받으리기가 또 매우 힘들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분명히 야곱이 잘못했으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채고 분명 야곱 잘못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악함이죠.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야곱이 나쁜 놈인데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에서는 사랑받고 선택할 자격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됨됨이나 인간 행동을 보고 선택하신다면 선택받을 자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누구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는 인간의 자질, 인간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이 선택이란 속에 들어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에서가 뭔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야곱의 그런 일을 통해서 나도 역시 어떤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지나지를 않는구나 하는 그런 자기 본질을 생각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에서는 야곱을 움직이는 하나를 보지를 않는 것인 거예요. 야곱만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시각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게 하나님 하신 일이고 하나님 배우고 계신다 말은 하지만은 모든 일을 배우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일을 판단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돔이라고 그랬으면 에돔이 유다를 그런 시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를 안 했던 거예요. 단지 너희들은 야곱 후손이다. 너희 조상으로 조상을 사기치고 복배하였다. 그냥 이런 시각으로만 유다를 바라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만 있을 뿐이고 그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유다가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그게 기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부패한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를 아니한다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부패성이에요. 하나님을 보지를 아니해요. 에돔이 유다 고통받는 걸 보고 기뻐해버리고 또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을 막아서면서 붙들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기는 그런 포악을 행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유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아니한다. 그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 미워서 심판해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그것은 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운명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백성까지 심판해버리는 그런 철저한 분이라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야말로 두말할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면 이방인이야 말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걸 한다면 유다 백성이 심판을 보면서 고통을 보면서 그 야 하나님은 저처럼 죄에 대해서는 용서치 않은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그런 시각이 자기를 봐야 되죠. 근데 에돔은 그런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다 고통만을 보면서 그걸 즐긴단 말입니다. 좋아할 뿐이라는 얘기죠. 그게 포악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아니한다. 그러니 이런 애도의 포악이 오늘 우리에게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이란 말입니다. 왠지 잘된 사람 보면 시기가 나죠. 그러다 그 사람 잘못되면 기분 좋아지고 이런 게 인간이 부패한 그런 마음인데 바로 그러한 것이 애도의 포악이더란 말입니다. 애도의 포악이고 하나님은 애도의 이런 포악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많은 사람이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 못한다. 네가 십자가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겠다. 이건 다 조롱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 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악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피조물의 손에 죽게 해서 거듭나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로 밀어놓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껏 조롱이 나오는 거죠. 이 내려봐라 말이죠. 하나님 보지 않고 십자가 밖에는 그 예수만 보고 있는 겁니다. 힘없는 예수. 그때 그 서기관,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까불더니 네 꼴 좋다 했던 이름함이지 않겠어요? 기적밤 해봐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그 저주의 자리로 밀어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보응하신 그런 뿐이라는 것. 그걸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악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묵과하는 것이 없다면 철저하게 심판으로 끝내버린다는 것. 그게 십자가를 통해 볼 수 있는 죄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운명을 바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함으로써 죄에 대해서만큼 저토록 철저히 보호하시는 그런 분인데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다. 근데 운명은 뭐냐? 결국 내 운명은 저처럼 영원한 멸망밖에 없구나, 저주밖에 없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그 사랑한 아들을 십자가 죽게 하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서로 바라볼 때 그런 시각이 좀 있어야 돼요. 신자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한순간도 하나님 손에 벗어난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신자예요. 세상이 볼 때에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배후에는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고통으로 밀어넣겠습니까? 죄 지었으니 정신 차려. 일단 심판의 그런 명목으로 그런 고통에 밀어넣고 힘들게 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통에 밀어넣으신다면 그 고통과 고난에 밀어넣으셔서 그 고통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심으로써 정말 이 세상에 뭐가 진정한 힘이냐는 것, 뭐가 참된 것이냐, 이걸 신자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잘 되는 것도 한순간의 일이다. 다 지푸라 같은 것이고 안개 같은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게 세상 힘이고 이 땅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신자의 잘됨과 또한 실패 이런 것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괜히 신자가 뭐 잘 됐다가 실패했다가 재수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실까? 바로 그 자기 백성을 도구로 이 땅에 내세워가지고 이 세상에 참된 건 없고 오직 하늘나라에만 참된 것이 있다는 그걸 나타내고 보이시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신자가 고통 겪을 때에 그걸 보면서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가지고 속으로 잘 됐다 좋아한다 이리 여긴다면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람 도구로 쓰고 있는 그 진짜 현실은 보지를 않고 있고 단지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면서 그를 갖다가 조롱을 하는 그런 토악에 지나지를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오바다 얘기예요 지금. 그게 오바다의 죄이고 오바다의 토악이었습니다. 아니 그 에돔에 결국 에돔의 그러한 죄는 오늘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보지 아니할 때에 결국은 이러한 악만 자꾸 내보이면서 살아갈 뿐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보지 않는 그것이 포악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남의 고통을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게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는 시기가 나왔다가 그 시기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걸 또 좋아했다가 그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 그 포악을 행하며 살아온 그런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 보지 않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시기했다가 좋아했다가 항상 그렇게 살아오는 게 바로 우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다 생각지 않고 그냥 복을 달라 복 달라 이렇게만 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기 싫겠냐 그 말입니다. 참 보기 싫을 겁니다. 보기 싫은 그런 존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의 그 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는 것 그것 외에는 뭐 받을 게 있는 그런 존재 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랑 우리가 진심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권력이다 돈이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부자도 없지 않아요. 권력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그런 권력입니다. 그 수레 20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야 저걸 보니까 권력도 돈도 진정한 힘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 가는 거. 바로 이런 걸 나에게 또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일이 나에게 있게 하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 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요 하나님 삐뿌리면은 몽땅 우연입니다. 다 우연이고 재수 없어가지고 잘못된 거 재수조가 잘된 것이고 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빼뿌리면 이제 돈이 있고 권력인 사람이 제일 잘된 것이고 그게 힘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관계 속에 본다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안개와 같은 것이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꽃과 같은 것이라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항상 잊지 말라고 때로는 세상 흔들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내리시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항상 나아가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사는 신자인 것이에요. 세상에 신자를 보고 조롱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뭐 실패하거나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있는 그런 결과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이 땅에 실패하고 조롱을 겪고도 고통을 겪고도 그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도구로 이 땅에 세워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참된 힘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실패로 밀어넣어서 그 자리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내세요. 그러면서 봐라 돈이 최고냐 아니란 말이죠. 실패와 고통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된 힘이 그게 영생이다. 그걸 보이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어떤 실패를 겪는다 고통이나 그걸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알리시는 것인다. 이 땅을 보지 말고 이 땅 힘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제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또 저 사람을 실제로 밀어넣어서 나 앞에 세웠구나. 뭔가 항상 이런 방향으로 머리 생각이 굴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관계에 살아가는 그런 신자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봤을 때 에돔이 유다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포악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죄가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인간끼리 잘해가는 그런 곳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말한다면 누가 어려움 당하면 재수 없어서 그런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는 받고 있습니다. 지진이 있고 홍수가 있고 그 사월에 생각지 않게 눈이 와가지고 농사 망치는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은 절대로 우리가 피난처가 될 만한 그런 땅이 세상이 아니라는 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 그 어떤 것도 나를 지탱해줄 힘은 못 된다는 거. 그렇게 깨달아가는 게 그게 신자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땅이 피난처가 아님을 알아가는 그런 가운데 머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 관계 살아가는 신자예요. 그 1절에 보면 오바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묵시라는 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 세계를 묵시세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말씀 안에서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그 세계, 그게 묵시세계죠. 원수 같은 사람 고통 경험을 보면서 야 기분 좋다,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고, 묵시세계는 저 사람 내게 원수 같지만은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묵시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지 마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려고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보이신다, 가르치고 계신다,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 위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눈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타인의 어떤 고통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왜 포악인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그런 길이 아니고 하나님 백신에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는 것,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인 대로 이 땅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죄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세상입니다. 비록 원수 같은 사람의 고통을 당해도 그게 내가 기분 좋아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알리시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항상 진리 얘기를, 말씀 얘기를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